네,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까지 참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 참 일깨워 주시기 원하고 또 이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노아에 대해서 오늘 일단 노아에 관련돼서는 뭐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쭉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죠. 노아의 이름이나 직업 또 삶 그리고 이제 노아의 삶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들을 살펴봤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노아의 그 노아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노아와 제사라는 부분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제가 이, 그, 교환에다가는 그, 수정을 안 했나 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노아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업물을 드렸더니 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이제 쌓아서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번제업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벨 이후에 나타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아벨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제 제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라고 했을 때,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아벨이 드렸던 그, 이제 희생헌물, 희생헌물이 있고요. 근데 제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제 여기에 또 노아와 함께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도 물론 희생물을 드렸을 것이에요. 근데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건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 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이제 하나님께 드릴 번제헌물을 태우는 장소가 바로 이제 제단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노아와 관련돼서 노아의 이 제사와 관련돼서 제단과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이 제사나 제단 이런 부분들이 다 율법이나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제사를 드리는 거, 번제헌물 드리는 거, 이런 건 다 유대인과 관련된 거다. 예. 우리 이방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예, 또 주서 들은 바만 있어갖고, 예,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공부해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제사 뭐 이렇게 제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 그거 율법 아니냐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벨이 희생헌물 드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제단을 쌓는 거 이런 형식을 이제 특별히 말할 땐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노아가 이제 드린 이 제사, 제단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제단이 만들어지고 뭐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제사가 없었냐? 이런 제단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벨이 희생헌물을 드렸다 그랬죠.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헌물을 드렸어요. 야곱도 하나님께 번제헌물을 드렸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제사를 드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제사나 제단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를 볼 때 이제 이 제단의 그 용어를 좀 찾아보면 이제 이 제단은 이제 태우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창세기 8장 20절이라든지 이 아벨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 이 제단이라는 장소는 뭔가를 태우는 장소죠. 희생헌물을 태우는 장소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장소이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가 이 제단인 것이에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제단은 제단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물론 그 지옥불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노아와 관련돼서 살펴볼 때 이 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제단에 필요한 것은 그 위에 올라갈 그 희생물이 필요하고 또 희생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드렸던 이 제단, 쌓았던 이 제단이라든지 또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이삭이라든지 이런 그 율법 이전에 드렸던 많은 그런 제사나 이 제단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러한 어떤 이제 뭐 규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율법 이전에 이미 이러한 제단이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우리가 굳이 율법이나 이스라엘과 국한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단을 볼 때 이 제단이라는 걸 생각 우리가 볼 때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시는 장소.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율법과 관련돼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십자가의 이제 모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그 영어로 보면은 altar이라는데 이 altar라고 이제 또 발음은 제가 영어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제단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발음은 여러분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미즈베아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이 제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 히브리어 단어 미즈베아크가 그 원래 원어는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희생물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그 자바크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인 제단 이것이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자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퍼링, 이제 희생헌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 하나님께 희생헌물 드리는 거, 희생헌물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과 관련돼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물론 이제 이 제단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뒤에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단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있는 그 제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하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제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희생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이 노아와 관련된 제단이고요. 희생물 또한 그 같은, 그러니까 희생물, 아까도 그 자바크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이제 여기에 있는 희생물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희생물과 제단은 거의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단 이 제단과 그 위에 드려지는 그 희생물, 그 위에 드려지는 희생물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제단과 그 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물, 이것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느냐,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라는 것을 볼 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희생물이 자바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것이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 노아가 드렸던 이 제단이, 노아가 쌓았던 이 제단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이전에 이미 모든 인류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하나님과 화해하시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제단을 쌓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어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벨의 이 제사,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율법을 몰라도, 율법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노아가 쌓은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노아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는 노아 형제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 형제님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째로 노아와 방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형제님 만드셨던 이 방주,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에녹이 환난 전에, 그러니까 홍수 전에 하늘로 들림받은 것, 이것은 환난 전에 들림받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여덟 사람, 이것은 이제 환난을 통과하는, 이제 환난 통과하고 구원받는 유대인에 대해서 모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 방주 또한 구원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가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든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노아의 식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집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방주 안에 안전한 이 모든 이 홍수의 그 엄청난 그 이 홍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뭐 아무리 비가 와도, 뭐 온 세상이 다 덮여도, 물로 덮여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도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서 방주 안이 구원의 장소였다. 이 방주가 구원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으로 그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방주는 홍수의 심판에서도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라. 그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을 보시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요 말 한 단어가 좀 아니 뭐 그거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가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은 또한 이 방주 자체가 구원의 모형이 되기도 하지만,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방주가 또한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실 때 그것을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했죠? 고펠나무. 고펠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펠나무를 만든 다음에,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것의 안과 밖을 뭘로 칠했어요?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역청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 그 성경부, 요 인물 성경부하고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pitch예요. P-I-T-C-H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역청이라는 단어를 쓴 이 P-I-T-C-H, pitch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 방주에 사용되었던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방주에도 사용되었고, 모세가 놓여있던, 모세가 이, 그, 물 위에 이 놓여있었잖아요. 예, 바구니.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뭐, 괴라고 하죠. 예. 바구니라는, 바구니에도 거기에 역청이 발려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 이제 카파르라는 단어가 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 이 카파르는 덮는다, 또는 깨끗이 한다, 정화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성경의 내용들, 예를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로, 보상, 속죄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는 aton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피가 혼을 속죄한다. 피가 혼을 속죄한다는 그 속죄. 이 속죄가 카파르예요. atonement인데 똑같은 히브리어 카파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이 연관지어서 이 단어하고 연관지어서 레위기 16장 2절에 가보면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이 연관돼서 레위기 16장 2절에는 긍휼의 자리가 나옵니다. 이 긍휼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와 이 지성소에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긍휼의 자리인데 Mercy Seat이라고 하죠.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의 자리가 왜 레위기 16장 2절에 나오는데 이 긍휼의 자리가 또한 이 카파르에서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파생된 카포레스가 이 긍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자리를 또 신약 성경을 찾아가서 이 긍휼의 자리 Mercy Seat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긍휼의 자리가 이제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카포레스예요. 근데 이 긍휼의 자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가보면 또 이제 이 긍휼의 자리는 히브리어는 아까 카포레스였는데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은 영어 프로피티에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화해 헌물이 나오는데 이 화해 헌물이 뭐냐? 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게 바로 카포레스. 그러니까 이것이 카파르에서 파생된 카포레스. 이게 화해 헌물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복잡하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주의 겉과 속에 발라진 이 역청은 카파르는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에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 거잖아요. 이게 보호막이 된 거잖아요. 물로부터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또 건져 주시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홍수 당시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여덟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발라진 그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이 방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까 카파르가 정화시키는 거, 보호막,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방주의 그 역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와 이 방주의 재료인 역청을 통해서 구원의 모형과 죄사함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이 어떤 거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의 이 하나의 재료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이 역청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역청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이런 이 방주의 이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 세상에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 딱 믿고 구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 딱 받고 나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때 막 갑자기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하늘만 봐도 하나님 생각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거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그때 그 감격 저는 이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참 그 감격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나를 위한 메시지였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사실 우리가 구원 딱 받는 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이 기억들이 쫙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때 그렇게 건져주셨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그 순간 그 구원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것들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예, 네.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근데 이 구원의 방주를 공부하면서 이 역청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 오랜 동안 많은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땐 이런 마음을 배우는데 구원받고 나서 좀 오래되면 이런 거 다 까먹잖아요. 근데 좀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예, 사과.
제가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니까 아까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괴가 맞습니다.
이렇게 아크.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럼 바울이 이제 짠 가장 짠 거 같은 바울에다가 옷을 뉘었던 기억이 있어서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제 괴로 나와 있죠. 아크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지만 노아의 죄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형제님이 이제 이 죄를 졌죠. 참 이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이 노아 형제님께서 포도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듯이 노아 또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노아가 포도주로 취해서 이제 벗고 있었던,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게 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노아가 농부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노아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낳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이 참 우리의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 참 한순간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참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날 때, 근데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이게 노아 형제님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도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자는 것은, 노아 형제님이 술을 마셨는데,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노아 형제님이 아마 포도주를 모르고 마셨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이 지상 상태가, 지상의 어떤 그 형태가, 대기의 상태가 포도주를 발효시킬 상태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도 발효가 안 되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그 이 환경이 어떤 그런 발효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면서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그게 포도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고 마시고 취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제가 저도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이 노아 때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예, 아주 그 세상적으로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할 때 그 마시는 게 물 먹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물 마시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물론 운동하고 나면은 물이 너무 맛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운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술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아 형제님이 이 포도주를 모르고 마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건 뭐 제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모르고 조금 마시면 안 취하세요?
모르고 조금 마시면 안 취하는. 예. 예, 계속 모르고 조금 마셨을 때 괜찮은데 이게 기분이 좋거든요. 마시면 계속 마시다 보니까 취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십니다. 예, 어쨌든간에 이제 이 노아가, 노아 형제님께서 술을 마셔서 이렇게 술 취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노아 형제님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노아는 이제 자신이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이제 이 함이 죄를 짓도록 이제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가 범죄했는데 그의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 거. 함이 죄로 인해서 또 그의 자손까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이 참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예, 노아의 죄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은 의인일지라도 한 번의 실수로 크나큰 죄의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예, 참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노아가 예, 홍수 이후에 약 350년을 살았어요. 600세에 홍수가 있었고 950세 정도에 죽었으니까 350년을 더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뭐 허락하심이 있겠었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노아가 이렇게 이 술 취함 이후에 그의 인생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그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 노아의 믿음과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이렇게 말년에 죄 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 노아는 술 먹고 죄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 안 하고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잘못해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빨리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들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